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누가복음 23장 43절로 모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두 강도가 양옆에 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깊은 신뢰감과 믿음을 갖고 있는 죄인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자신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된 낙원은 공원이나 정원을 뜻하는 이 페르시아어 파르테스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70인역에서는 에덴 동산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낙원은 이사야서 51장 3절에 나오는 미래적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약속된 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의로운 사람이 사후에 잠시 안식을 취하는 중간적인 장소로 낙원이 이해되기도 합니다. 한편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의 즉각성과 현재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이고요. 죄인이 죽어가는 순간에 누리고 있는 믿음의 기쁨을 강조하고 그 기쁨이 죽음 이후에도 단절됨 없이 소유할 수 있는 것임을 확인시키는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잠시 하나 안내를 말씀드린다면 번안 이 맥기 목사님의 이 강해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과 나누다 보면 우리랑 신학적 생각이 조금 다른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종종 말씀을 드리죠. 이러한 다름을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목사님의 신학적 의견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르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맥기 목사님의 해석과 강의가 다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참 귀하신 분이고 모든 면에서 우리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침판이 되고 있지만 종종 특별히 매기 목사님이 강조하는 재림관이라든가 종말론 이런 데는 우리 한국 교회와 여러 면에서 다른 점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담임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시는 것이 참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44절입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에 대한 묘사에 앞서서 그 시각을 언급하면서 누가는 정확한 시각을 지시하지는 않고 어림잡은 시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쯤이라는 비교 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마태는 제6시로부터 그리고 마가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6시가 되매라고 비교적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15장 2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각이 제3시였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못에 박힌 채 3시간을 달려있었던 셈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시간 구분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가 되는 셈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신 시각은 제9시입니다. 한편 해가 빛을 잃고라는 표현은 천체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지는 않으나 가장 밝은 때라고 할 수 있는 제9시경, 그러니까 정오입니다. 이때 제6시에서 제9시까지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던 사실로 보면 단순히 구름이 가리어 어두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표현하신 신적인 역사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23장 45절 말씀을 봅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3시간에 걸쳐서 어둠이 깔린 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언급된 휘장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기 위해서 친 휘장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소에는 제사장이 매일 또는 안식일과 제사 때마다 들어갔고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는 성소에 제사장들의 제사 도구와 예물이 있었으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지성소의 거룩함을 보존하고 구별하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한편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누가는 휘장이 찢어짐을 찢어졌다라는 수동태 동사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서 발생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뭐라고 그럽니까?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는 표현을 사용해서 마태와 마가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언급한데 이러한 세 복음서의 표현은 이렇게 합쳐보면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다라는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의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으셨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서 시브리 제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와 동일시했죠.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적 역할을 감당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모든 성도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는 위선과 형식주의로부터 폐해진 유대교의 가정스러움에 대한 심판 경고라는 측면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죠. 46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자, 본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운명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누가의 이 기록은 마태나 마가와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누가는 예수님의 운명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뒤 일어난 것으로 묘사하는 반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마태와 마가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두 번 소리지신 것으로 밝혀져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라고 밝혀졌지만 운명 직전에는 크게 소리만 지르셨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태와 마가는 또다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외침을 듣고 뭐라고 그랬다는 거죠? 신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준 사실과 실용하는 장면을 언급하고 있지만 누가의 경우는 전혀 그러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같은 차이가 뭘까요? 누가의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의도를 누가는 갖고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 차이는 그것이라고 봅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상징적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 전에 기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역사를 온전히 완수하신 후 운명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이 같은 추측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언급된 바 다 이루었다고 말한 후 운명한 사실과도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의 표현에 나오는 고뇌에 찬 부르짖음을 생략하시는 한편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시는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죽음에 대한 자세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역시 희롱당하는 수치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가급적 말하고 싶지 않은 누가의 의도를 여기서 엿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47절로 가보실까요?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로다 하고 그랬어요. 본절은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언하는 내용으로서 앞서서 41절에서 사형수가 고백했던 예수님의 의로움을 다시 확인해주고 있다 보여집니다. 사형집행 책임자로 보이는 백부장의 이 같은 고백은 이제까지 당했던 예수님의 수치스러움과 고난이 정당하지 못했고 오히려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동이 옳았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 된 일,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은 3시간에 걸쳐 해가 빛을 잃고 땅이 어두움에 덮인 그러한 사건과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마태는 휘장이 찢어진 사건 외에도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려, 여러분 그렇죠? 부활하는 성도와 예수님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일을 보고 백부장 외에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까지도 함께 고백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은총과 신적 능력의 나타남에 대한 누가의 독특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과 마가복음 15장 39절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반면 누가는 그저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방인을 주로 염두에 둔 누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의인이라는 법정 용어가 이방인들에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되어지는 23장 48절로 49절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갔고 예수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랬어요. 백부장의 증언을 소개하는 데 이어서 누가는 사형 집행을 구경하러 온 많은 사람들의 반응을 또 묘사하고 있죠. 이 무리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하나의 구경거리로 생각하고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너무도 참혹한 예수님의 모습과 형 집행 과정에서 뒤어진 여러 사건들을 목격하고는 저마다 두려움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돌아갔던 것입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님께 대항하여 소리쳤던 전날의 과오를 뉘우치며 진정한 회개를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양심이 심하게 아팠던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당시의 상황과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는데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받아가지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회개의 길로 돌아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로 가보세요.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누가는 산헤드린에 속한 선하고 의로우며 백성에게 존경받던 요셉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 훈련받고 많은 권능을 목격했던 12 제자들이 거의 다 도망해버린 상황에서 예수 살해 음모의 주역이었던 산헤드린에 속한 요셉이 백성의 시신을 장사하려 나타낸 것 또한 의외의 사건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는 사회적 신분을 박탈하고 온갖 수모를 당할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겨련히 장사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23장 5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의 결의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한 자라. 이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 이 구절은 요셉에 대한 첫 번째 언급에서 소개된 공회회원이라는 신분에 대해 해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의 결의, 이것은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사실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행사라는 표현도 나오죠. 이는 예수님에 대한 사형 집행을 성사시키게 했던 공회 의원들의 모든 음모와 실행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셉이 공회 회원이기는 하지만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할 때 가담하지 않았음을 밝힘으로써 예수님에 대한 사형 결정에 반대한 공회 의원도 있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52절로 가보실까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랬습니다. 세 복음서가 공통되게 언급되고 있는 이 구절은 사형 집행 후 시체 처리에 관한 권한이 로마 군 총독에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한 사실에 대해 매우 용기 있는 행동임을 당돌하게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당시 예수님의 추종자라고 밝혀지는 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했던 터입니다. 마가에 따르면 빌라도가 요셉의 요구에 대해 보인 첫 반응은 벌써 죽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요구는 상식보다 빨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예수의 죽음을 공중에 방치되도록 버려둘 수 없다는 애타는 심정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3절로 가보겠습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십자가 위에 달렸던 예수님의 죽음을 요셉이 직접 내려받고 유대식의 장례를 치르기 시작을 합니다. 세마포로 시체를 감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적인 시체 처리 방법이었는데 세마포로 싸기 전 시체를 깨끗이 씻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시체를 대개 매장하지 않은 채 버려두어서 당시 하늘을 나는 새라든가 또 들깨라든가 이런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게끔 하기 위해서죠. 그러나 유대법상으로는 죽음을 죄로 지어 사형당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무에 매단 후 당일에 반드시 장사 지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죽음을 안치했던 겁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무덤을 자신의 가족이나 자신을 위한 무덤으로 조성해 놓았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19장 41절에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에 있는 동산 위에 처해 있었음을 밝히는데 이는 당시 부유층만이 가질 수 있는 동산 무덤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23장 54절입니다.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장례도 매우 긴장 속에 치러졌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간의 촉박성과 장례 과정에 중요한 향료와 상품을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을 장례 지낸 후에 니고데모가 협력한 사실에 대해서도 보도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가, 즉 니고데모가 몰약과 치명만을 가지고 왔던 사실, 그리고 요셉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공의의 의원이었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이들 두 사람이 사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 서로 의논했을 것이다 라는 짐작을 또 해보게 되는 겁니다. 23장 55절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자 장사 지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한 증인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잘 알고 가까이 지냈던 여자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49절에서 언급된 인물들인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24장 5절과 10절에 한 번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들과 동일한 사람들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특히 마가는 무덤을 확인했던 여자들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동일한 인물들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갈릴리 여인들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잘 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잘 알고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무덤을 잘못 보았다는 말이 있을 수도 없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한 후 빈 무덤에 대한 증언도 역시 확실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보증하게 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죽음을 두 번이나 똑똑히 확인했던 까닭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빈 무덤을 찾아갈 리가 있겠어요. 빈 무덤을 보고 근심했고 그러나 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리라고 봐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 엉뚱한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이라고 말할 리는 없는 거예요. 확실히 알고 갔기 때문에 그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56절 봐보세요. 돌아가 향품과 유황을 예비하더라.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랬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모두 안식일을 건너뛰어 이야기를 진행시키지만 누가는 계명을 따라 하루를 쉬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누가의 언급은 당시의 철저한 율법 준수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이야기의 진행이 긴장되고 급박했던 반면 부활을 앞둔 하루의 공간이 침묵과 절망에 휩싸인 듯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같은 하루는 죽음을 넘어서고 부활을 앞둔 새로운 긴장 공간이 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 이제 24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강의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